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나왔던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쭉쭉 더 읽어나가도 되는데 10장, 11장까지 내용이 전개가 다 되어야 이게 내용이 끝나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돈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몇 번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은 소단락으로 나누면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여기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5장, 6장, 7장, 세 번째가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거든요.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안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을 오랫동안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지내기도 했었지만 요한이 직접 목격한 적이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정말 모든 영광 가운데 계셨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반모섬에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이 이제 여기서 비로소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잘 몰랐었고 그것을 좀 더 깨닫는 그런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담겨 있는 내용은 2장과 3장 내용인데요. 2장과 3장 내용은 이 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시죠.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교회들에게 각각 편지들을 쭉 써서 보내십니다. 이 순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맨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데 이 각각의 편지들을 보면 비슷한 패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교회가 어떤 부분들을 잘하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 또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쭉 담겨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미래의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지 주실 것인지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들과 관련된 내용을 주님 편지를 보내실 때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현재 현실과 상황은 어땠냐면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편지를 쭉 써서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은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4장 내용은 요한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목격하는 거예요. 시점만 놓고 보면 지상의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 시점에 똑같은 시대에 천국은 어떠한가를 본 것이고요. 장소를 놓고 보면 3장까지는 지상이었다면 4장에서는 천국을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처음 목격한 것은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찬양하고 선포하고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요한이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한 입장에서는 힘겹고 어려운 현실들이 전개되는 동안에 천국에서는 그 순간에도 똑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작은 첫 단락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가,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다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상황이었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인데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셈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누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에 대해서는 현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잘했는지 혹은 내가 어떤 부분들에서 책망을 들을 만한 부분인지 회개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만 보면 안 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목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성도들이 비단 마지막 날이 되어서 막 환란이 나고 심판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들이 어떤 종류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게 이제 박해를 받는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성도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계시록 1장부터 4장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개인 자기 자신의 신앙만 돌보라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셨으니까요. 세 번째는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세 가지를 꼭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어려운 지경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이러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가 칭찬받아야 할 모습들을 잘 지키고 내가 잘 신앙생활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러지 않으면 어려운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성도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건 종류가 어찌 되었건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천국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소달락은 5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부터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요한이 천국에 있었는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쥐고 계셨는데 그걸 아무도 가져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많은 존재들로부터 예배받으시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그 뒤 6장과 7장을 보면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6장, 7장에 나오는 지상 사건들은 현재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행해질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두루마리가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봉인들을 떼기 시작하시거든요. 각각의 봉인들을 떼실 때마다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첫 번째 봉인부터 여섯 번째 봉인까지 여섯 가지 봉인 심판이 쭉 전개가 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봉인 떼시니까 흰 말을 탄 자, 두 번째 떼시니까 붉은 말을 탄 자, 세 번째 봉인 떼시니까 검은 말을 탄 자, 네 번째 봉인을 떼시니까 청한색 말을 탄 자, 이런 심판 시행하는 자들이 쭉 등장을 해서 미래의 지상을 심판할 것임을 쭉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도 7장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봉인 심판이 전개되는 과정인데요. 7장은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은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 심판이 봉인이 일곱 개인데 첫 번째부터 일곱 개까지 쭉 진행된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만 진행이 되고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도장을 들려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모두 합쳐서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정해진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지상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천상에 벌어진 사건인데 요한이 천상을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즉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온 셀 수 없이 큰 무리를 목격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서 이 봉의 심판을 보면 세부적으로는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 이렇게 심판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봉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행해질 심판이 몇 개 달라고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심판 달락이 봉인 심판입니다. 그 뒤에 보면 8장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나팔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점은 미래고요. 미래에 어떤 심판이 벌어지는가 말하자면 시즌2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8장을 보면 이제 일곱 번째 봉인을 뗍니다. 일곱 번째 봉인을 떼니까 곧장 심판이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일곱 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는 나팔 심판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심판도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8장 후반부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는 땅이, 두 번째는 바다가, 세 번째는 강이,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토대들이 다 심판을 받고요. 9장으로 넘어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다섯째 봉인 심판, 여섯째 봉인 심판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봉인 심판 때는 사람들이 괴로움만 당했지만 여섯 번째 봉인 심판 때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8장과 9장은 미래에 행해질 이 지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시즌2 두 번째, 그래서 나팔 심판이 쭉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10장 내용을 보았는데요. 아침 지금 읽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10장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10장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지금 나팔 심판도 여섯 번째까지 했죠. 그래서 10장 내용도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봉의 심판대와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10장과 11장이 기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전개가 되었던 미래 행해질 심판 첫 번째 봉인 심판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사건이 있었고요. 지금 전개되는 나팔 심판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봉인 심판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구원 사건이 있었죠. 14만 4천이 구원받는 것, 천국이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이제 여섯째, 일곱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0장에서 전개되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벌어진 사건도 마찬가지로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세부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 내용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미래에 행해지는 심판들로 잘 생각해 보시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첫 달락 1장부터 4장까지에서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근데 5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미래에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도대체 어떤 모습이 전개되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주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인데 지금 우리가 다 본 것처럼 뭐 봉인이 되었던 뭐 나팔이 되었던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받는 내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봉인은 뭘까? 나팔은 뭘까? 흰말은 뭘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은 몇 번째 봉인일까? 딱 집어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큰 매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걸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고민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도대체 심판이 시행될 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심판이 시행이 되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질병이 창궐하고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요.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고요. 전쟁이 벌어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땅, 하늘, 바다, 강들에 자꾸 벌어지고요. 사람들이 악한 통치자를 자꾸 따라가고 악한 통치자가 등장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 그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요 사건은 오늘날 벌어진 요 사건 이렇게 딱 매칭을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 계시구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심판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구원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지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봉인 심판을 보시면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심판이 쭉 전개되었지만 여섯째, 일곱째 사이에는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나팔 심판도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행하시되 반드시 구원도 시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속에는 심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직 미래를 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에 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심판만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도 같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보면서도 동시에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10장을 보면 요한이 이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두루마리를 주는 것을 받을 것이고요. 11장에서는 그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면서 몇몇 증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될 겁니다. 이제 10장부터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계시록 말씀을 아 이건 그냥 어려운 내용 그냥 환상으로 상징적인 내용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이렇게 살펴보면 아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지 아 미래에 장차 어려움이 생기고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주님이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구원이 반드시 있겠지 그와 같은 지식,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잘 살아가고 믿음으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떠한 형편 속에 있건, 어떠한 처지 속에 있건 마음이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품기보다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을 또 신뢰하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록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은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열려진 두루마리를 기록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 먼저 듣는 자들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종류의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건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대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 교회에 모여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건 그저 심판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굳건한 소망과 굳건한 신뢰를 품고 주님과 더불어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